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통 우리가 미국 선거 지도를 볼 때면 약간 그 거대한 지질학적 단층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아, 네. 아주 견고한 단층이죠. 붉은색 줄은 항상 붉고 푸른색 줄은 항상 푸르니까요.
맞아요. 마치 절대 변하지 않는 바위처럼요. 그런데 이 붉은 바위 한가운데서 그것도 가장 짙은 붉은 빛을 띠는 곳에서 유독 푸른 깃발을 꽂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두 번씩이나 꽂았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대상이 바로 이 기이한 정치적 예외 사례입니다.
정치라는 게 보통은 예측 가능한 어떤 공학이나 인구 통계학적 공식처럼 굴러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 공식을 완전히 박살내는 붕괴시키는 데이터가 등장하곤 합니다.
네, 그럴 때 정말 흥미롭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볼 때 본능적으로 호기심을 갖게 되잖아요. 대체 저 안에서, 저 사람의 캠페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6년 8월 23일자로 발행된 코리아 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의 합동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이 보고서의 핵심 인물이 바로 현재 켄터키 주지사이자 민주당 주지사 협의회, 즉 DJ의 의장인 앤디 비셔입니다.
맞습니다. 이 보고서가 바로 앤디 비셔의 202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략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딱 하나만 명확히 약속드리고 시작하죠.
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죠.
오늘 저희는 철저히 선거 전략가의 시선으로 이 현상을 해부할 겁니다. 특정 정당의 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거나 우파나 좌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분석할 뿐입니다.
맞아요. 바쁘신 여러분이 이 복잡한 정치공학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오늘 심층 탐구의 유일한 미션입니다.
굳건한 공화당 텃밭인 레드스테이트에서 두 번이나 승리한 민주당 주지사가 전국구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 이 상황 자체가 선거 공학적으로 너무나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니까요.
자, 이것부터 풀어보죠.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정말 눈을 의심한 숫자가 하나 있거든요.
어떤 숫자죠?
바로 30.5%포인트입니다. 이게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켄터키에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이긴 격차예요.
와, 30%포인트가 넘는다고요?
네, 그냥 이긴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압승을 거둔 거죠. 켄터키가 얼마나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곳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잖아요.
연방선거 기준으로 보면 켄터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깊고 붉은 주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기서 이길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구조를 후보 개인의 힘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린 결과가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인 2024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앤디 비셔가 공화당의 대니얼 캐머런을 무려 5.1%포인트 차이로 이겼거든요.
5.1%포인트 차이면 꽤 넉넉하게 이긴 거네요.
제 말이요. 이건 마치 엄청나게 거센 역풍이 부는 바다에서 혼자서만 돛을 달고 앞으로 전진하는 배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우주가 켄터키라는 한 공간에 공전한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해답을 찾으려면 비셔가 처음 당선됐던 2019년 선거의 맥락부터 짚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 2023년 승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2019년 첫 주지사 선거에서 비셔는 불과 5,136표, 비율로 따지면 단 0.37%포인트 차이로 초박빙 승리를 거뒀어요.
0.37%포인트면 진짜 아슬아슬했네요.
그렇죠. 당시 상대였던 공화당 현직 주지사가 교사연금 삭감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엄청난 반발을 샀거든요. 비셔는 그 틈을 파고들어 철저하게 공교육과 교사 보호라는 아주 지역적인 단일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중앙정치의 거대한 이념 논쟁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당장 내 이웃인 교사들의 밥그릇과 연금 문제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이슈를 건드린 거죠.
아하, 전략이 아주 영리했네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전략이 2023년 재선에서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비셔가 2023년에 승리하긴 했지만 켄터키 전체 120개 카운티 중에서 비셔가 이긴 곳은 겨우 29개뿐이었어요.
잠깐만요. 120개 중에 29개요? 그럼 여전히 91개 카운티는 공화당 후보가 이겼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주목하는 핵심 지표가 바로 그 91개 카운티에서의 득표율입니다. 비션은 자신이 패배한 이 공화당 우세 지역들에서 평균적으로 41%의 표를 가져갔거든요.
41%나요? 보수 텃밭에서요?
네. 2019년보다 공화당 텃밭에서 훨씬 더 선전하면서 패배의 폭을 확 줄여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기지는 못했어도 졌지만 훨씬 덜 졌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덜 진다는 개념이 비셔 캠페인의 아주 핵심적인 마법이에요. 상대방은 어떻게든 비셔를 워싱턴 엘리트 민주당원이라고 공격하려고 했죠.
흔히 쓰는 전국적인 문화전쟁 프레임이네요.
자신을 주정부 차원의 생활 문제 해결사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재난이 터졌을 때 앞장서고 공교육 임금도 올렸죠.
듣고 보니 딱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농구 경기에서 분명 상대팀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는데 막상 경기하는 걸 보면 철저하게 우리 동네 체육관의 룰을 따르는 겁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켄터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간판은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동네 다리를 고쳐주고 일자리를 지켜주니까 일단 찍어주자. 이런 심리가 발동한 거네요.
맞아요. 이념의 렌즈를 치워버리고 실질적인 결과라는 렌즈를 유권자 눈앞에 들이민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강한 의문이 생깁니다. 켄터키에서의 이 성공 공식이 단순히 비셔가 보수 흉내 내기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얻어낸 결과일까요?
보수 흉내 내기라?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비셔는 스스로를 친기업 민주당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경제나 세금 인하 면에서는 확실히 우클릭을 한 중도 실용주의 노선이 맞거든요.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산업 친화적이죠.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에서 정말 눈여겨본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만 보면 보수적인 것 같은데 낙태금지법이나 반 LGBTQ 법안, 노조 탄압 법안에는 아주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네, 위토를 확실히 썼죠.
이거는 전통적인 남부 보수민주당원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도대체 경제는 우파적으로 가면서 사회문화 이슈는 좌파적으로 가는 이 독특한 레시피가 어떻게 통할 수 있었던 걸까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부분이 바로 비셔 모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비셔의 이런 정치 노선을 실용적 중도 좌파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실용적 중도 좌파요. 보통 중도라고 하면 이도저도 아닌 모호한 스탠스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첨예한 이슈에서 양쪽 눈치를 보며 중간을 택하죠. 하지만 비셔는 이념적 모호성을 택한 게 아닙니다. 그는 민주당의 핵심 의제는 지키되 그걸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언어와 이슈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언어를 바꿨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면 인권 이슈에서 그는 민주당의 기본 의제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캠페인 전면에는 그런 진보적 권리담론을 내세우지 않아요.
아, 그럼 뭐라고 하나요?
철저하게 신앙, 가족, 이웃, 일자리라는 켄터키 지역 공동체가 가장 편안해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시스템의 억압에 맞서는 인권투쟁입니다. 이렇게 워싱턴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군요.
네,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대신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전달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보수 유권자들은 폭스뉴스 같은 곳에서 구조적 불평등 같은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방어기제가 작동하거든요. 비셔는 그 스위치를 아예 누르지 않는 겁니다.
날선 문화전쟁을 유연하게 우회하는 거군요. 민주당의 알맹이는 지키면서 포장지를 완벽하게 바꾼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언어적 재설계죠.
그렇다면 이제 무대를 전국으로 넓혀보죠. 이 켄터키 스타일의 전략이 2028년 전국 대선, 특히 그 악명 높은 선거인단 제도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 전략의 마법은 선거인단 제도의 수학적 구조를 뜯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보고서에 나온 2024년 블루월 데이터를 보시죠.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말입니다.
네, 아주 치열했던 경합지들이죠.
2024년에 민주당은 펜실베니아에서 단 1.71%포인트, 미시간에서 1.42%포인트 차이로 졌습니다.
위스콘신은 고작 0.86%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고 나오네요. 표수로 따지면 정말 몇만 표 차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미세한 격차가 비셔 전략이 작동하는 지점입니다. 비셔의 목표는 이 지역들의 농촌, 즉 굳건한 트럼프 카운티를 완전히 민주당으로 뒤집는 게 아닙니다.
아, 뒤집는 게 아니라면요?
켄터키에서 증명했듯이 덜 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패배 격차를 3에서 6%포인트 정도만 줄여도 전체 주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산술적 접근입니다.
아, 농촌 지역 한 곳에서는 크게 지더라도 그런 곳이 수십 개가 모여서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면 1%포인트 미만으로 승패가 갈리는 주에서는 전체 선거인단을 독식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이기지 않고 덜 지는 전략의 위력이죠.
수학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날카로운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해보시죠.
전략적으로 너무 농촌이나 중도층 비위에만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대도시나 교외 지역에 있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나오지 않을까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보고서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역시 그렇군요. 대도시 지지층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농촌에서의 선전은 대도시 지지층 유지의 대체제가 아니라 반드시 보완제가 되어야만 승리 공식이 성립합니다.
아, 그래서 비셔가 낙태권이나 노조 탄압 같은 이슈에서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던 거군요. 대도시 진보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방패막이가 필요하니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전국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죠.
자, 본선 경쟁력과 그 이면의 수학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가 되려면 먼저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비셔의 뼈아픈 약점들이 노출되는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2026년 8월 15일에 확정한 새로운 경선 캘린더를 보면 그 약점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전통적인 아이오와가 첫 경선지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뉴햄프셔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적에 을비하는 게 정말 크잖아요. 흑인, 라티노, 노조 유권자들을 초반부터 설득해야 한다는 건데 비셔는 켄터키의 백인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는 능하지만 이런 다양한 소수 인종이나 전국 단위 노조와의 연대는 아직 증명된 적이 없어요.
게다가 이 다자구도 경선에는 아주 잔인한 15%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15% 룰이요?
네. 각 주에서 15%의 득표율을 넘겨야만 대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생존선입니다.
14.9%를 받으면 대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비셔의 1차 목표는 1위가 아니라 이 소수인종 및 전국 노조 기반주들에서 어떻게든 15% 생존선을 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2026년 8월 여론조사를 보면 인지도가 1에서 9% 사이에 불과하잖아요. 이거 정말 험난한 과제네요.
네. 전국 단위 인프라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게다가 외교나 국가 안보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도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맞아요. 백악관 상황실에 앉을 군통 수권자로서의 무게남을 증명하기엔 이력이 너무 빈약해 보일 수 있죠. 자, 그럼 만약 비셔가 이 모든 지뢰밭을 기적적으로 극복하고 본선에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현재 공화당 여론조사 선두권이 JD 벤스와 맞붙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와, 벤스 대 비쇼. 두 사람 모두 에팔레치아라는 지역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 이 대결이 성사된다면 이건 에팔레치아와 노동계급 서사의 진정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다루는 아주 치열한 경쟁이 될 겁니다.
벤스 측에서는 비쇼를 워싱턴 엘리트 민주당원과 어떻게든 묶으려 시도하겠죠.
당연하죠. 가짜 촌뜨기 행세를 한다고 공격할 겁니다. 그럴 때 비쇼는 철저히 켄터키 주정부의 실질적 통치 성과, 즉 일자리 창출이나 재난 대응 같은 결과로 반격할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한 인물 대결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분열을 강조하는 공화당의 문화 전쟁대 결과와 이웃을 강조하는 비셜의 실용주의 서사가 정면으로 대결하는 겁니다.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복잡한 정치 공학과 선거인단 수학 그리고 경선 룰 같은 이야기들이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걸 넘어서 앞으로의 선거판을 읽는 아주 강력한 렌즈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껍데기를 벗겨내면 뻔해 보이던 정치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체스 게임이 되거든요.
자, 그럼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곰곰이 씹어볼 만한 거대한 모순을 하나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모순이요? 어떤 거죠?
이 자료 마지막을 보면요. 비셔가 2026년 8월 CBS 인터뷰에서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다수의 표로 얻은 사람이 이겨야 한다는 신념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2028년 대선 필승 전략은 철저하게 현재의 선거인단 제도 하에서 펜실베이니아나 위스콘신의 미세한 표 차이를 파고드는 수학적 꼼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엄청난 역설이네요.
후보 자신의 굳건한 정치적 신념과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시스템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부수고자 하는 규칙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게임인 거죠.
정말 얄궂은 정치의 아이러니입니다.
과연 앤디 비셔는 이 거대한 아이러니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